오늘이 24일 성탄 전날인데 말씀을 차례로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묘하게도 주님의 탄생과 직결된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늘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예정에 없던 일인데 곧 딱 그 시기에 적합한 말씀이 나타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이사야 11장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말씀을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해보신 8장에서 11장까지 아수르 군의 유다 왕국 침공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또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인 상황들 또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다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교만하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초토화시키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넘어서서 행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역시 채찍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건데 11장에 넘어오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믿음 좋은 새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겠지만 그런 말씀의 역사적인 이례적인 차원의 말씀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우리 온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더 잘 익숙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6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에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메시아가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했고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이새 줄기에서 오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런 분이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마다 장차 세상을 구하실 분이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자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렇게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을 발견할 때마다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하고 감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본문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다윗의 아버지를 거론한 점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얼른 알아들을 터인데 왜 그 아버지 이름을 거론해서 이새라는 이름을 거론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생각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메시아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위대한 군왕이었고 권력 가진 사람이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였지만 아버지 다윗은 촌부에 불과했고 농사짓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으로 그 줄기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과 연약한 백성들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의 여러 애환들을 함께 나누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남은 자 사상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나무에 나무를 베어내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나무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묵은 나무에서 나오는 새싹과 새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새싹은 아주 연약하지만 생명력은 왕성한 것입니다. 이 가지는 부러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활력은 어떤 가지보다 넘쳐나는 것이 새로 움돋는 싹과 새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연약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짓밟히면 짓밟히고 배척하면 배척당하고 재판받으면 재판받고 끌려가 죽임당하시고 새싹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왕성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는데 기록된 모습을 보시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지성적인 요소들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요소이거나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고 아주 지성적인 요소들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아주 지성적인 요소를 갖추신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세상의 기만과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바르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정치에서는 기만할 수도 있고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지지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는 그런데 기만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런 분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요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신앙의 경건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지혜와 지식의 친으로 충만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오신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신앙을 동시에 보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에 푹 잠기신 분이셨습니다. 출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 승리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언제나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생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셔서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해 내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분인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건설해 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6절에서 9절까지는 모든 백성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와 같이 있고 곰이 같이 있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오시는 메시아께서 건설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공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생명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창조적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이신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드실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로 보시면 만민이 모여드는 곳이 될 것이다. 세상 동서남북에서 만민이 모여드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는 모든 섬들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모든 땅 모든 도시에서부터 불러 모으신다 했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다 모여들게 될 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민족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만민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형성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해서 분산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훗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시면 서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에브라임을 미워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남왕국을 의미했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미워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싫어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되찾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사랑하듯이 에브라임 유다를 사랑하듯이 과거의 악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그걸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큰 강 유브라데가 있어서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강을 말리셔서 신을 신고 건너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홍해 길이 가로막았는데 홍해 바닷물 사이로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유브라데 강도 방해되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도 방해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다 지키셔서 돌보실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서 신신고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 사이 길 만드셔서 마른 땅 건너도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교회 앞길에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하시고 함께 더불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이 앞을 막을 때 강을 말리시고 바다가 우리 갈 길 가로막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오늘 내일 성탄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